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나요? 한 장짜리 하고 원고하고 다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욕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린 지난주까지 왜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나타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가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묘사가 되어 제시되어졌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혼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혼인 언약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의 왜곡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왜곡이므로 그 혼인관계의 왜곡이 심판의 전제로 묘사가 되곤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이혼을 금했던 것이고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이지 도덕법상으로 이혼이나 간음이라는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중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간음이나 이런 게 괜찮다는 말도 아니에요. 혼인관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감싸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꼭지점으로 해서 그리로 전부 수렴되고 있는 거야. 성경 전체의 내용은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도 바로 그 혼인 언약의 완성을 향한 언약의 그림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잘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가 쭉 한번 가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향한 그 언약의 그림자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 혼인 언약을 그림자로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죠? 천지가 없을 때, 물질과 공간이 이제 없을 때, 인간도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속에, 그죠? 하나님 자신이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으로 그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에 이 모든 천지 만물 창조물에 크티세우스라고 그러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그 죄로 물든 인간을 더 이상 당신의 처소로 삼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공부한 창세기 6장 3절인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인간들에게서 떠나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육신이 그대로 담고 내려오셨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서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번역이 된 그 말은 아버지가 독생자에게 주신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재림할 때도 그 영광을 그대로 입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광과 형상이 같은 것이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 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소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의 형상을 그분 안에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환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진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어구를 동일한 한 분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형상, 그 형상이라는 헬라어, 카라크테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제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어디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묘사하는 그 부분에 그 제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쓰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 말은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창조될 때에는 바로 그러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해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어떠한 존재로 완성이 될 것인가가 거기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여러분 다 이해 못하시면 오늘 설교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나눠드린 설교 원고를 잘 읽으세요.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성도는 바로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서 만들어내고야 말 거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으로 너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이루어내시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 즉 그분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이라는 그 온전한 힘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10이라는, 뭐 10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10이라는 그러한 아주 부족하고 제한된 힘과 지혜와 사랑을 가진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온전한 힘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10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그 100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안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이라는 제한된 것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못내 싫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담의 죄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지켜야 돼?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게 못내 싫어서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 이끄심을 거부하고 자기 안에 내재된 그 10이라는 힘과 지혜와 사랑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게 바로 사망이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는 죄의 증상들이고 진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한 그 이끄심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뿌리 뽑힌 나무가 얼마가는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남겨두신 그러한 힘과 지혜와 그러한 사랑에 남겨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 나는 여기서 내 행복을 찾아볼 거야 라고 가둬버리는 걸 우리가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10이라는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10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절대 만족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다라는 솔로몬도 허무해. 이렇게 왜 허무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자꾸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100이라는 이 만족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자원은 10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게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이 가진 것을 자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전쟁들 뿐만 아니라 큰 전쟁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채우려고요. 100으로 인간들이 채우려고. 근데 전부 10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가진 거 다 합쳐봐야. 그건 안 채워진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그걸 채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생존 경쟁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인간들은 늘 결핍과 좌절 속에 머물러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늘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이라는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 안에서 머무르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핍, 그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와 인생과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여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백을 다 받아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인생과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 돼. 나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걸 다 받을 수 있어. 이거 배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쌓아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옷자락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등으로 독수리 날개로 덮고 등에 업어서 데리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이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 그죠? 그걸 확실히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은 사소한 것 같은 거에 목숨 안 걸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와 가죽 옷으로 상징이 됐죠.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내가 시킨 말 잘 지키면, 나에게 순종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거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가죽옷을 지어서 너희들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밖에 없어.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 가죽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과 은혜의 필연성을 강제나 억압의 수단이 아닌 설득과 교훈과 훈련과 경험으로 체득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역사와 인생을 경륜해 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아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I'm nothingness. I'm not worthy. 하나님이 왕.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거는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 자꾸 포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뭐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만이 이 역사와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가 의도하고 있는 지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와 인생이 뭔 줄 알죠 이제, 그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해석학적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해석하여 그 역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 역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세상의 힘들을 쫓아 살다가 귀한 시간만 허비하고 나락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그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윤회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순환적 역사관이 아닌, 그건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언젠가 종결되어질 거다라는 이런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요. 시작이 있었고 이 역사는 반드시 끝날 거야라는 직선적 역사관,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반복되고 윤회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게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시작, 요한계시록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겠냐고요. 이 역사에 자꾸 금치라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이 인생에 금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 이후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높이 안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내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해지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과 은혜의 필연성, 다시 말해 십자가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고 의뢰하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을 담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처소로 열심히 지어져 가자. 그거 하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와 인생의 결론이요, 목표요,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심판 속에 꽃피는 은혜의 구원. 그게 바로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 그 은혜 붙들어라. 니네는 nothingness, 하벨, 아벨이야 니네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 붙들어. 이거예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직 은혜로만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에스겔서의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 장면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시는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걸 모르면 지금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죠? 그 에스겔서의 그 혼인잔치의 그 신부의 옷차림의 그 모습은, 그 묘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는 그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가리켜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후에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혼인 장면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근데 24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 언약 끝에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서 이거 너희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지만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흠한 어떤 제물의 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 혼인잔치는 내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은혜로 완성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그러나의 은혜인 거야.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가 나오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잘 읽는 사람은 그러나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나.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의 은혜란 모든 피조물이 다 멸망할 때에 그러나에 속한 어떤 무리들이 그 멸망의 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온통 질서와 조화에서 혼돈과 부조화로 그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그 무질서와 혼돈과 부조화를 질서와 조화로 세우시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양육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성경에는 질서, 무질서, 새 질서, 조화, 부조화, 새 조화, 창조, 역창조, 새 창조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질서를 깨죠. 그게 부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다시 새 질서를 세우세요. 반원하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해 놓은 것들을 왕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부조화로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은 그 부조화를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조화롭게 세우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망가뜨리고 부수어버리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망가지고 왜곡된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고 왜? 깨끗이 청소를 해야 새 것을 둘 수가 있으니까 그게 심판인 거예요. 싹 멸해버리시지만 그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이 역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 질서를 깨어버리고 있다고요.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죠? 지금 역사가 천만의 말씀. 계속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어떤 무리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그 속에서도 실패치 않으시고 다시 새 창조를 완성하신다. 이게 역사와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창조의 극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세계, 조화의 세계가 인간들의 타락으로 역창조의 현상을 드러내게 되고 역창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가 거꾸로 부조화와 혼돈으로 이렇게 부수어져 들어가는 모습 뭐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체를 창조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점점 더 큰 반역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창조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상하 질서를 깨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려한 시도로 그게 그려졌죠. 그 질서를 깨는 게. 따라서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가 어지럽힌 거에 초점이 있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게 깨진 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창조를. 하나님은 그 역창조의 상태를 완전히 멸해버리시는데 그러나 그 역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창조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그게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8장 11절 보세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보세요. 홍수로 멸망한 땅에 새로운 잎사귀가 등장해요. 온통 사람들과 짐승들과 기식하는 것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는 폐허의 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인간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땅은 전부 이제 시체로 뒤덮여 있어요. 근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헌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옛날에 있다가 지금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가 아니라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홍수와 불로 멸해지는 역창조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역창조를 진행시켜온 세상의 죄를 말끔히 소멸하여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제가 너무 배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몰라요. 그냥 감사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새 창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역창조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서 반드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와 너희들의 인생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너희는 왜 나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잘 배우고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 통해서 그것만 배우고 와.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이러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어이구 탱탱 불어서 그 죽은 시체들 어이 무서워. 나중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건져진다니. 그리로 가셔야죠. 겁은 누가 먹어야 돼? 세상이 먹어야죠.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의 구조를 보면 그 사실을 더욱 확연하게 아실 수 있어요. 히브리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카야즘 구조라고 그랬죠, 제가요? 교차 대꾸법.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샌드위치 속이 있죠. 근데 이 샌드위치의 정체성은 그 가운데 속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햄 샌드위치는 가운데에 햄이 들어있는 거고 터키 샌드위치 가운데 터키가 들어있는 거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요렇게 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세요. 구조를 한번 제가 나눠드릴게요. 거기 보면 창세기 6장 9절 10절을 제가 A라고 표현해놨어요. 도입 부분이에요. 그게 노아와 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B 부분이 뭐예요? 6장 11절과 12절이에요. 온 땅의 타락이 공포가 돼요.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그러죠. C 부분이 뭐예요?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요. 심판이 선언되죠.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방주 승선 명령이 내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D 부분이에요. E 부분은 심판의 시작.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요.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그러죠. 7장 17절에서 22절까지가 F의 부분이에요. 심판의 급속한 진행이 나타나 있죠, 거기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러죠? 7장 23절에서 8장 1절까지가 가운데 부분이에요. 맨 가운데 부분. 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죠? 거기서 권념하사라는 그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항상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깊이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홍수가 일어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쫓아오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념하사 그들을 보시고 물을 감하게 하신 거예요. 바람을 보내, 르와흐를 보내서.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러면 8장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이제 물이 점점 감하는 심판의 급속한 정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걸 F-로 보잔 말이에요. F가 뭐였어요? 물이 확 불어나는 거였죠. F-는 뭐예요?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E- 부분은 심판의 종결, 지면에 물이 거치더라 그러죠. 8장 6절에서 14절이에요. D 부분, D- 부분은 방주의 하선 명령이 나와요. 너희는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죠. D 부분은 뭐였어요? 배에 타라였잖아요. 그죠? 정확히 대치 구조예요. 그죠? C- 부분은 심판의 종결.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C는 심판의 선언이었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8장 20절에서 22절까지고요. B- 부분은 뭐예요? 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이 되죠. B 부분은 뭐였어요? 땅의 강포가 충만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축복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9장 18절에서 19절까지 결론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 쫓아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A 부분에서는 뭐였어요? 노아와 그냥 세 아들. 요렇게 교차 대꾸법이에요. 그죠? 가운데 샌드위치 속이 있고 요렇게 교차 대꾸법.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고 6장과 7장은 역창조의 완결로 완전히 파괴가 되지만 8장과 9장은 다시 새 창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카르 권념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옛것들이 싹 물러가고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전체도 그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카이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당신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던 게 아니라 새 창조,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첫 창조를 하셨던 거고 그 첫 창조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역창조의 길을 가게 되며 그 역창조를 딛고 어떻게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 열심과 은혜 앞에 복종해라, 항복해라. 이게 성경과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아담에게도 생육과 번성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고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역창조를 진행해 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새 창조를 완성시켜낼 거야. 그리고 몇 명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내 백성을 나는 반드시 다 건져내고 말 거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와 일곱 식구, 그리고 그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 하나 건져졌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생육과 번성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걸요.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역창조의 길을 가봐라. 나는 절대 너희 포기 못한다. 왜? 니들이 지옥 가면 내가 지옥 가야 되니까. 왜? 우리랑 연합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너희 건져내고 말 거야.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해내시잖아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섰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마음속에 두셨던 그 무리는 다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공수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으시고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서 아무리 인간과 마귀들이 역창조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언약을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해버릴 쓰레기들 속에서도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를 부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그러나에 우리가 들어갈 때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 그러나. 자, 그냥 그렇게가 뭐 그러나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렇게예요. 다 죽어야 돼 이제요. 근데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획 바꿔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들 다 안 죽일 거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원시 복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정녕 죽으리라라는 그 역창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가죽 옷으로 가려줘 버리는 거예요. 새 창조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그 새 창조의 의지는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요. 노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야 돼요. 원래요. 노아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닙니다. 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모든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콜은요. 바로 뒤에 항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같은 단어예요. 모든 항상이 콜이에요. 히브리어 콜. 그러니까 그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개체와 모든 시간 전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단 한순간도 단 한가지도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과 근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노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한탄 속에. 창세기 6장 7절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그죠? 여기서 쓸어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마하는 어떤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없애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는 마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제와 조화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그 멸망의 저주 속에서 건져져요. 어떻게? 그러나 은혜로. 그거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 잘나서 내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거 알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갔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질서와 조화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며 선과 악조차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어떠한 한 무리는 그 속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 다시는 불순종의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면 우리는 그러나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몸이 아닌 예수님과 방불한 그 몸 입고 절대 죄와 관계없는 그런 자로 우리는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 8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은혜의 교리를 좀 더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원어로는 예의화 베네헨 마차 웬와흐에. 여기서 베네라는 단어는요. 아인이라는 명사의 연계형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눈. 그리고 입었더라라고 번역이 된 마차는 원래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구절을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래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획득하였다요. 왜 제가 이 원어를 근거로 하여 직역을 해드렸냐면 그걸 5절과 대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그죠? 이때 여호와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사람들의 악한 것만 보였다고요. 모든 게 다 악하고 모든 시간이 다 악해요. 근데 8절에 여호와의 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분노의 한탄의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창세전에 택한 어떤 무리들을 뭘로 바라보시냐면 은혜로 바라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그 여호와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발견하고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지맞은 인생이 어딨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여전히 딴 사람하고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거래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의 옛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첫 창조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습관과 집착과 중독과 통제 성향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진행시키고 있는 그 역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내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조화를 깨는 무질서와 불순종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미미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와 노아의 그 여덟 식구에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듯이 우리는 반드시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 하루하루 이겨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의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이건 당장 지옥에 가야죠. 지옥의 저 밑바닥에 빠져야지. 그래도 아까워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려주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너 꼭 봐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당장은 그게 달콤해 보이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우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손에 든 그런 불안에 떠는 노아와 같은 모습일지 몰라요.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와 수백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다 죽어서 시체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자기 옆에. 근데 겨우 하나님이 준 건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생활하셨다고 완성이 될까요? 저 시체들 둥둥 떠다니고 저거 다 어떻게 해요 저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잎사귀 하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절망하지 말고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내며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소망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당신의 생명수를 부으셔서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소망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일어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캄캄한 인생의 터널,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 그거 보면서 기뻐하자 말이에요. 그 소망 없으면 당장 혀 깨물고 죽어야지.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가 뭔지 이제 알잖아요. 인생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라니까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역사와 인생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수업장이라니까요. 실습 훈련장. 여기서 잘 배우고 수업 끝 종이 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끝 종은 반드시 친다니까요. 수업이 영원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업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수업 끝 종이 치는 날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잘 배웠다 그리고 놔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싹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낼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헌 몸을 입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내가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헌 몸에 아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썩어버릴 거예요, 이건요. 새거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낼 그 새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며. 근데 그분의 뜻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한 문장으로 너는 죽고 네 이웃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잖아요. 너는 죽고. 우린 자꾸 우리가 살려고 그러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면 못 참는 거야. 이거 누명을 벗어야지. 아 괜찮아요. 너는 죽으라니까요. 너는 죽고 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나를 모함했다고,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다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상대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역청주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멋진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셔야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바보라고, 약해 빠진 자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입은 노아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더 밟는다니까요. 아 참, 저 사람 인격이 대단하네, 존경해주지 않으면 안 가고 더 이용하고 더 밟을 거예요, 더 모함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반면에 네피림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를 똥똥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문에다가 다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오라고 하신 그것들만 열심히 경험하고 익히고 배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악함과 무력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소멸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죄라는 건 어떻게 소멸될까요? 죄라는 건 심플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요 상대방이 계속 저런 나쁜 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죄로 존재해요. 근데 요 당한 사람이 요걸 받아들이고 용서해줬을 때 요 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 죄가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다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우리가 좇아 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거 우리가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죄를 소멸하는 자, 죄 먹는 자. 웨일스 지방에 가면 죄 먹는 자라는 그런 뭐 관습이 있다는데, 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 그게 예수의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당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안 말려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로 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회개와 참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나 가해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무개에게 이런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가해자는 절대 기도의 자리를 못 가요. 점점 자기를 디모나이즈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럴걸요? 야,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험담해서 죽이는,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둘이 싸움이 붙으면 전부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세요? 그 일로 인해 내가 신앙적 성숙이 일어났는가, 내게 신앙적 성숙이 일어났는가, 내가 기도와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갔는가가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예요. 가해자들은 절대 못 가요. 상대방이 설사 진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 저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 당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냐? 우리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길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바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 바보 되는 시간은 잠깐이고, 이 수업종 딱 끝나는 땡 하고 울리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영원히 이제 왕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혼인잔치의 완성의 날, 그날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뭐 I am Legend인가 뭐 그 만화 같은 영화가 나왔다 보러 가냐 그래서 봤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흡혈귀가 돼가지고 서로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말이죠 너무 외롭게 보여서 도망다니면서 또 때로는 싸우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힘의 원리라는 삶의 원리를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피를 빨아야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목에 이빨을 딱 꽂고 피를 빨고 있는 흡혈귀를 치우라고 하지 않고 껴안아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내 목에 이를 딱 꽂고 내 피를 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흡혈귀를 안아주래요. 이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네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난 울어. 캔디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